서울에서도 로컬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떠나지 않고 도시에서 여러 존재와 공존하며 살 순 없을까요? 수도권에 살지만 배달은 시키지 않고 채식을 하며 다양한 이웃 주민을 찾아다닙니다. 생태 관점으로 바라보는 뉴 로컬 탐구 생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지구 마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 지구마을입니다.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지구마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올리브와 함드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드릴쌤.
네, 안녕하세요.
좀 숨은 돌리고 계신가요?
아, 네.
오랜만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또 오랫동안 또 못 보다가 또 봤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저번 주에 갔다 왔나요? 그 밤섬 부근당.
아, 네. 저희가 지금 밤섬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한강 중앙에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그러니까 철새의 중요한 도래지로 지정된 밤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씨 퓨르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섬인데, 그 섬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마포 FM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섬이 옛날에 한번 그 산업화 시대 때 폭파가 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자연의 힘으로 복귀한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밤섬에 옛날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셨거든요. 그 분들의 어떤 귀향제랄까? 그런 행사가 이제 연중에게 열리는데 제가 바로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아, 어제예요?
아, 어제가 아니라 이제 저번 주에.
아, 주말에.
네. 네. 갔다 왔는데
귀향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넛들을 좀 기리는.
안에 들어간 건가요?
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강 수위가 높아가지고. 근데
아쉽다.
네, 그 밤섬이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행사를 하는 장소에서. 그래서 그냥 그 한강만 바라보면서
헐.
그 굿을 했는데 되게. 좀 그런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게 제가 만약 이거를 잘 모르 이 밤섬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 행사만 그냥 한강 고수부지 지나가다 봤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하게 지나갔을 텐데 그 역사를 알고 보니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섬을 알고 나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진짜 경험하고 겪어보고 내 피부로 닿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귀향민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랄까? 그런 걸 조금 접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57분 동안 할 주제가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는 걸까? 뭐 조금 더 알아가는 것만이 조금 더 내가 거기를 잘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요즘 하거든요.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막 탐조 얘기도 조금 나눌 거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 같은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고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아파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밤섬을.
그쵸. 항상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아, 너무 아쉽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긴팔을 입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죠.
좀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이런 날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
제일 좋아요 또?
네.
약간 선선한 걸 좋아하는구나.
네, 하늘이 맑잖아요.
아...
그런 날씨 되게 좋아요.
그러면 흐리고 선선한 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올리브는 어떤 날씨 좋아하는데요?
저는 너무 맑으면 뭔가 우울해요.
오, 그래요?
네.
무슨 전개 그리신 거지?
뭔지 모르시나? 약간 너무 맑으면 약간 내가 이 맑은 날씨에 행복 그 뭔가 조금 나만을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막연한 우울감이 있고요.
비라도 내려라. 나는 못 노는데. 그런 마음인가요?
그래서 약간 적당히 약간 구름 많은데 틈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는? 그래서 막 노을이 예쁜?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흐린 것도 싫고 너무 맑은 것도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구름도 좀 껴있고 얼룩덜룩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늘이?
좀 빨래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빨래하면 이제 좋으니까 날이 맑으면?
날이 막 뽀송뽀송하잖아요.
아, 그쵸.
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얼룩도 막 햇빛은 얼룩도 지우게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막 컵라면 이런 거 빨간 그 국물 찌꺼기 같은 거 햇빛에 다 없어지잖아요. 아무튼 이게 날씨 얘기로 갑자기 빠졌는데 뭔가 확실히 좀 해를 거듭할수록 날씨의 변화가 너무 체감이 크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바로 기후의 영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계절의 변화가 확확 와닿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 밤섬 얘기도 좀 나눴고 근황 토크 살짝 나눠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샤넌 켈리안의 Try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시즌 3 첫 번째 코너 저희 사연 있어요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 그대로 청취자나 저희 뭐 지인들에게서 사연을 받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그러면 바로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마을 여러분. 저는 비건을 지향한 지 어느덧 4년차가 된 자취생입니다. 비건을 지향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다큐를 보고 나서였어요. 넷플땡스의 다큐멘터리인 시스피라시나 카오스피라시를 보고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어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인간 동물의 착취 문제를 좀 알게 됐거든요.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게 대하는 태도를 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하루 한 끼는 비건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바로 비건을 지향하지만 벌레가 무섭고 두렵다는 건데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벌레가 벌레가 너무나도 무섭고 눈앞에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요. 이런 저의 모순적인 태도가 가끔은 너무 짜증이 나고 죄책감이 들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벌레와 얼마나 친한가요? 지금의 삶으로는 벌레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비건에 지향한 지 4년차가 된 자취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 비건에 지향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많아졌다는 걸 저는 좀 체감을 좀 하는 편인데, 근데 또 바선생 뭐 이런 얘기를 딱 또 얘기를 하잖아요. 모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쉽지는 않다고 이런 얘기를 좀 얼핏 종종 들어서요. 이런 거에 대한 또 공감이, 이 사연이 되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거리가 단절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쌤은 이거 사연 듣고 어떠셨어요?
근데 네, 그런 감정은 충분히 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진화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도시에서 이제 좁은 데서 밀집해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공장식 축산에서 살아가는 이제 비인간 동물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비슷한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나 병균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위생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이런 벌레를 유독 두려워하는 것도 다 뭔가 그런 도시 생활에 우리 인간이 길들여지면서 진화적으로 더 벌레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공포증이 어떤 들 때 그걸로 인해서 좀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채찍질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나 역시도 그냥 감정이 지배당하는 그냥 동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제 벌레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더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환경이나 생태에 줘서 생태에 있어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벌레를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좋아해야 하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약간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사실 바라지도 않거든요. 약간.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벌레가 만약에 음식 위에 앉았다거나 정말 막 평소 논비건이었다면 되게 막 짝짝 해가지고 살했을 법한 그런 순간들이 몇몇 있잖아요. 근데 비건을 지향하고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죽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모순되는 감정이 저는 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저희 또 습지 같지 않습니까?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습지를 8월에 한여름에 쨍쨍한데 막 습지를 갔는데, 습지는 특히 물이 많잖아요. 얼마나 날벌레와 모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막 손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휘휘휘 저었지만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딱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는 약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좀 뭔가 이 어떠한 낯선 존재와 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단절되어 있는 경험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비인간 동물과 같은 선상에 놨을 때 좀 그런 묘한 기분이 든달까? 그래서 오늘
벌레라는 존재와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맞아요.
들어요.
사실 벌레뿐만 아니라 저는 뭐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뭐 소위 가축이라고 여겨지는 동물들 있잖아요. 개, 소, 닭 이런 걸 제외한 동물들에게 전부 그런 감정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벌레 얘기를 조금 다뤄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안테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토모코 아란의 Midnight Pretenders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구마을의 방송 오늘의 안테나 1부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사연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뭔가 저는 요새 그 마포 FM에서 밤속 특집 방송도 맡게 되고 또 요새 또 새로운 탐조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생명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마음에 관하여 조금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 마포 밤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마포 FM 그 특집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아까 처음에 드리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충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 앞에서 했었고 그 밤섬 특집 방송의 의의 같은 거 얘기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마포 FM에서 그 특집 방송을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달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쌤은 그 이번에 두 달 정도 프로젝트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좀 소회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습지를 저희가 직접 탐방을 했었어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그래서 참 그 경험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습지라는 게 되게 뭔가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와 멋있다 뭐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맞아. 뭔가 움푹 패인 약간 그런 공간이랄까 물이 많이 축축하게 젖고 약간 그 풀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땅 같은 느낌. 그런데 이런 땅에 이런 탄소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 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용하게 있나? 표내지 않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조용히 있는.
네, 가까운 곳에 조용히 항상 있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게 습지가 아닌가. 참 어쩜 이렇게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좀 다른 얘기지만 다큐멘터리를 어제 철새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그 탐조 활동가 분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인간은 철새가 있는 지역을 서식지를 파괴하고 막 그 환경 파괴를 만들어내지만 자연은 너무 관대하다. 자연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갑자기 눈물 훔치시는 거예요. 말하다가 울컥하셨는지. 근데 그게 너무 뭔가 막 확 와닿는 느낌? 그러니까 이 밤섬을 통해서 저희가 습지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 크게 뭐 느끼긴 느꼈지만 공감했겠지만 뭔가 막 와닿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확. 근데 제가 이제 습지를 갔다 왔고 저도 드리쌤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활동가분의 눈물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정말 중요한 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건 뭐 대단한 국가 뭐 이런 거 아니고 국가 행정 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습지 이번에 탐방 갔다 오고 정말 많이 이 생태적인 그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좀 올리브 삶에 어떤 변화를 좀 이끈 게 있나요?
저 그래서 요새 책도 그 도서관에서 생태 관련 책들 계속 빌려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탐조를 시작한 이유도 계기도 습지가 사실은 새를 위한 거의 새를 위한 서식지잖아요.
네네.
특히나 철새들의 그런 주요한 쉼터 같은 곳인데 그러면서 습지가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됐고 그러려면 새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탐조를 시작한 건데 이걸 안 했다면 이제 탐조도 맨날 해야지 해놓고 안 했겠죠. 늘 그랬듯이.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변화가 이미 저한테 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좀 찾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죠. 이번 방송의 주제가 뭐 생명을 보는 마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사연 때도 그렇지만 인간 동물, 빈간 동물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조금 저는 감히 말하자면 좀 경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육식주의 문화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네.
또 사실 뭐 탐조 활동을 할 때도 뭐 좋은 탐조 활동가가 있지만 또 탐조할 때 에티켓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새들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인데 이제 새들을 알아차릴 정도로 가까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실 정말 이 사람, 이 생명체를 정말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순수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만 탐조를 한다거나 뭐 어떤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그것도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올리브 얘기 들으니까 그 방금 탐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탐조 활동가의 좋은 예, 나쁜 예. 그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네요.
뭔데요?
사랑은 내 입장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은 그 존재가 원하는 그 존재의 그 있는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그 존재가 하게끔 그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나쁜 애가 그런 식으로 새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약간 소유의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소유가 곧 그거잖아요. 명예 이런 거. 또 연결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생명을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경시도 있고 그런 소유의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선을 계속해서 가지게 된다면 이게 나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 밤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에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생태의 이 문제에 진짜 좀 진심이 되면서 쌤의 그 일상에도 변화가 좀 생겼나요?
저요? 사실 막 눈에 보일 정도의 큰 변화가 있냐면 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저의 삶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하고 하면은 예스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말하면 단어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혁명을 내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내 삶으로부터 혁명하라.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을 그렇게까지 생태적인 삶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습지부터 시작해서 그 저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많은 그런 생명들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을 존중하고 있었나 한 생명으로서 생각해 보면 내 라이프 스타일 그러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들과 이런 걸 순간순간 정말 잘 알아차리는 그 연결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거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된 것 같긴 해.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걸 기대하게 마련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네.
당장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이런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게 됐고 좀 더 관심이 생겼다. 이 정도?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눈에 거슬린다? 이런 문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 눈에 거슬려서 시작됐거든요. 환경 문제도 쓰레기통에 수북히 쌓인 플라스틱 컵들이 너무 눈에 거슬려서 시작됐고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도 뭔가 내 앞에 놓인 이 고기가 뭔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약간 거슬림의 미학?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고 뭔가 들으면서 뭔가 너무 이런 오히려 그러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닌 그런 멈춤 혹은 그냥 그저 그런 하지만 미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그런 의미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밤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생태와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된 경험을 좀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더 이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가까워짐을 단지 인식에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실천, 어떤 모임, 재미있는 뭐 작당 이런 걸 연결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잠시 쉬었다가 저희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QI의 라무네라는 노래였습니다. 저희 오늘의 안테나 2부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저희 밤섬 특집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더 생태와 가까워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생태와 맞닿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좀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태와 그 생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뭔가 득이 될까? 어쨌든 뭔가 즐겁게 생태를 관찰하는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게 저는 탐조인데요. 오늘 좀 탐조를 좀 진득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탐조님의 선배시죠. 저한테는 드리쌤이. 드리쌤이 저보다 먼저 탐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쌤한테도 탐조 하려고 하는데 쌍안경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쌤이 저한테 탐조 책방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봤는데 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쌍안경을 주문할 수 있었고요. 네, 아무튼 쌤도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탐조를 시작하게 된 건데 탐조 책방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검색하다 알게 됐어요?
탐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네.
바로 나와요? 어떻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냥 너무 깊게 고민 안 하고 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아, 진짜? 그 포털 사이트에 탐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탐조 하고 싶은데 그 해설사 자격증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책방 주인 분께서.
대박.
그래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그쪽 수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같이 탐조도 하고 생태에 대한 설명도 듣고 뭔가 그런 코스가 있었어서 해볼까? 이러다가 아, 수원?
헐, 나 너무 하고 싶다. 저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 위치가.
올리브가 한번 추진해보는 거 어때요? 인천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인천에 문화해설사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탐조랑 같이 곁들이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희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와. 그럼 네. 쌤이 탐조를 처음 시작한 게 대략 언제쯤이에요?
한 1년 전인가? 근데 막 엄청 딥하게 파진 않았고 저의 수많은 취미들 중 하나입니다.
네, 저는 해보니까 엄청 느꼈던 게 아 이게 한 번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고 또 그 한 번이 처음에 그 한 번이 진짜 엄청 큰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엄청난 울림을 준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실제로 하고 나서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쌤은 좀 탐조를 처음 했을 때 크게 와닿았거나 이거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 같이 탐조를 시작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눈썰미가 진짜 좋아요.
어, 그거 중요해.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막 저기 있다 이러면서
좋다.
엄청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타올라가지고 나도 잘 찾고야 말 거야.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눈썰미가 좋은 게 굉장히 큰 남조라는데 좋은 장점이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는 새가 없다 보니까 검으면 까마귀인 줄 알고 저 까마귀 아니야? 이랬던 게 생각보다 뭐 검은 민물 가마우지라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중간하게 퉁쳤던 그 새들이 어떤 새들인지 그리고 아 이 새들이 철새구나 혹은 텃새구나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 이 지역에 있는 거구나 이런 어떤 지식이 축적돼가는 어떤 재미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도 쌤이 말한 거랑 정말 비슷하게 인상 깊었던 게 갔는데 온통 주변에 새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새가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딘?
난 진짜 나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니 주변에 자기를 보라고 구애 소리를 그렇게 내는데 어째 내 눈엔 안 보이는지 정말 너무 내가 경솔했다. 새를 볼 수 있다는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먹고 나갔구나. 근데 좀 제가 한낮에 나가긴 했어요. 한낮에 나가서 조금 별로 참조하기 좋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아까 뭔 얘기했었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응.
두 번째로 지식이 축적돼가는 재미랄까?
아 맞아 맞아.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되게 전 요새 엄청 좀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감정인데 우리가 물살이들도 사실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르고 그냥 통칭으로 묶어서 물살이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참 무례한 말이겠어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물고기라는 너무나도 넌 먹을 거라고 일컫는 말로 하다니 조금 그래서 그 책 속에 그 화자가 그 물살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마음이 많이 동했는데 이번에 탐조를 하면서도 그 새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게 되고 제가 그 새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부터 약간 그 새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특히 막 자주 보이는 원앙 같은 거. 넌 원앙. 너는 저새. 너는 황새. 너는 두루미. 이러면서 실제로 두루미는 없습니다. 잘 못 보입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말하고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딱 박힌 느낌? 아, 그래서 이게 탐조의 매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가끔 우리네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랑 같이 이제 뒷산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저거 무슨 새고 저거 무슨 식물이고 저거 어느 계절에 나고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나는 이제 구땡과 위키땡이 위키땡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만 도대체 이 분들은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너무 신기하더라고.
맞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울음소리나 푸드덕 거리는 소리만 듣고 저 새는 저 새다.
그러니까 바로 경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울음소리는 내가 이해한다. 저 푸드덕 소리는 조금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그런 건 있었어요? 아 탐조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순간도 있었나요?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 올리브는 있었어요?
저는 옷차림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통 온몸을 올블랙으로 하고 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올블랙도 자연의 색은 자연적인 색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간 습지는 일단 초록빛에 베이지색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이 나는 좀 눈에 띄겠죠. 그 한낮에는. 그래서 문득 제가 입은 옷이 되게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 있어도 새한테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새가 예민한 동물이니까 그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여야 되는 게 탐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임하는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왔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이것이 서식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막 너타남으로서 서식지를 이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새덕후님 채널이라든지 새 탐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을 보면 거의 그 뭐 밀리터리 룩 상하이를 밀리터리 룩으로 입고 모자도 그냥 베이지색 모자에 마스크도 얼굴 전체를 거의 덮을 정도로 눈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 피부 타는 게 싫으신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것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한테 안 나타난다고 떼부리지 말아야겠다.
어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은 자기가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롭잖아요.
맞아.
근데 참 그게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자기 야성대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새를 직접 보려고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새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탐조를 하려면 그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그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몇십 시간을 계속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잖아요. 새들이 그 존재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새가 안 보인다고 여기저기 가서 방해하는 것보다는 멈춤이 좀 자연에 녹아들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무튼 저희가 그 탐조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저희 탐조 선배님인 탐드릴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초보인데 해야지.
근데 이게 아예 안 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탐조 근데 탐조 저는 이제 탐조하면서도 이 탐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개체수 측정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열거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활동을 조금 더 열어서 탐조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마을 모임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탐조 관련해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뭐 채널이 있다면 일단 너튜브의 새덕후님 채널 그리고 책방으로는 탐조 책방 그리고 서적으로는 생명을 보는 눈 도시를 바꾸는 새 이렇게 있고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 그 국경의 철새들이라는 다큐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but sighs I look at you through and through. Yeah. Right where your father died, I hold on to your hand. So
방금 들으신 곡은 맷 말테스의 Everyone Adores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의 발걸음 방송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또 1부에서 이제 생태와 좀 가까워진 것 같다. 또 2부에서는 그 실천으로 탐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3부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하루님이라고 동물권 활동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그 사회적은 거부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오,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그 친구들의 취향에 상관없이
아 그래요?
너의 취향 존중하지 않아. 내 걸 읽어. 그러니까 선물하는 읽어야 해. 사람이니까 내가 선물하는 건 이걸 읽어.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 때 주고 싶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인류세 시대에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 책을 제가 읽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루님이 이제 그 거의 히피한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또 국경을 넘나들면서 노마드 라이프를 사시는데 그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외국인으로서 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새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새는 국경을 구분짓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루님은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 그 신문소가 있잖아요. 막 너 네. 일로 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문 당하러 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 문이 열자마자 보였던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흑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많이 보이는 사람이 여성이었대요. 그 무슬림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뭔가 여기서 오는 그 묘한 기분인 거죠. 이렇게 우리 뭐 어떤 나라, 그 국가에 뭔가 많이 보이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혹은 그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고 단지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견고한 장벽 앞에서 누군가는 배척되고 누군가는 환영받는다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낯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난민이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것도 하루님도 어떻게 보면 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뭐 사상이 뭔가 이 한국의 특유한 사상이 뭔가 너무 견디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도 사실 저는 넓게 보면 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항에서 이제 신문에 당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취약계층이 가장 많았었고 또 그중에서도 실제로 이 난민을 대하는 것 또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국경을 더 폐쇄적으로 닫고 있죠. 그런데 좀 약간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초연결, 글로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정말 많은 물건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오가는 시대인데 왜 유독 인간 동물이 이렇게 어떤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달고 배척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저는 요새 탐조에 빠지게 된 이유도 어쩌면 새가 가진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국경뿐만 아니라 사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좀 한 적 없으세요?
항상 하죠.
저는 집에서도 집에서도 사실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집과 밖을 구분짓는 그 장벽 사이에서도 약간 그걸 느끼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탐정에도 빠지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간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느꼈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 쌤은 그동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해주신 어떤 국경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국경을 만드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가 뭔가 가끔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나눴던 것에 대안으로 비인간 동물, 뭐 인간 동물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어떤 용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비슷하게 뭐 성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실 뭐 젠더 퀴어니 무슨 뭐니 하고 굉장히 성정체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가끔은 어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뭔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인간 동물에 속해야 되고 제 그 저의 어떤 카테고리는. 그리고 성정체성으로는 특정한 성정체성에 속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가 굉장히 우리 어떤 고정관념을 재생산시키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의 나 자신, 나의 어떤 본성이랄까요? 내가 느끼는 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은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서 오는 간극이 약간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을 때는 내가 나의 포지션을 끊임없이 어떤 규명을 해야 되는 나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인 거부선언이라는 그런 말은 그런 어떤 카테고리, 국경 그런 거에 소속될 것을 거부한다는 어떤 선언이라고도 느껴져요.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냥 나는 본래 본성 그대로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생명 그대로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 아닐까요?
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아까 미래를 풍자하는 풍자는 아니지만 좀 나중에는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정말 각종 언어들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논바이너리면서 비건이면서 페미니스트면서 차녀고요. 이러면서 20대면서 서울에 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점점 우리가 알아야 할 언어도 많고 이게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구분짓는 걸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동의를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생명을 보는 시선과 또 이걸 또 거시적으로 연결돼서 난민과 또 이렇게 퀴어 얘기까지 젠더까지 이야기가 넓게 이어졌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꿈꾸는 마을에 대해서 지구 마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네, 소회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꿈꾸는 지구 마을은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밤섬 이런 특집 프로젝트도 하고 또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속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빠르다. 특히 한국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니 뻔하고 느리고 멈추자. 그런 마을을 좀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뻔하지만 느려서 여유 있는 그런 말.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쌤은요?
저는 무성한 덤불과 잡초가 가득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습지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자연의 본성은 약간 좀 무질서해 보이거든요. 좀 규칙도 없어 보이고 무성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본성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마을은 잘 정돈되고 깔끔한 마을이 아니라 잡초가 수북하고 무성하지만 내가 그 사이에 존재해 있는 그런 잡초 하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푸 하나와 다르지 않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어가지고요. 지금은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테나에 닿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올리브
함드릴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